지금 우리 교회에서 봄학기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북클럽인데요. 기독교의 고전과도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이번에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을 말하다로 북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책의 영어 원제목은 이렇습니다. The Reason for God입니다.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을 위한 이유, 하나님을 위한 근거입니다. 책의 내용에 덧붙여서 제목을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한 이유와 근거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변증학 책입니다.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변증하는 책입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세상의 수많은 공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방어하는 변증서입니다. 근데 그 첫 장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첫 장이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이 공격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공격합니다. 참다운 신앙이 하나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공격합니다. 자기 신앙이 옳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인들을 모두 개종시키려는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도와 선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내놓는 주장과 대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종교는 형태만 다르지 본질상 다 똑같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산에 올라가는 방식, 루트는 다 다르지만 모두 다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을 비판을 하죠.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다 다릅니다. 제가 대학 때 종교학을 공부해봐서 아는데요, 다 다릅니다. 구원의 방식이 다 다르고요, 가르치는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다면,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죠. 다른 구원의 방식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변증해요.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하나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편협한 하나의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이것 또한 편협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똑같다라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편협하게 하나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이지 않다면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1 플러스 1은 2지 3이나 4가 될 수가 없어요. 1 플러스 1에 대한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2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인 십자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유니크한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성경만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배타적인 기독교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배타적이어서 세상이 싫어하는데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책의 저자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은혜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과 자질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다음을 내포합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인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사는 이들이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구세주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는 이들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구원은 불가피하게 배타적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할지라도 이것을 믿는 이들은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지만 그 속의 방식은 십자가이기에 섬김과 너그러움과 배품과 화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즉 배타적 진리와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겸손과 개방적인 행동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배타적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구원의 원리를 전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겸손과 공손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앞과 뒤에서 에워싸면서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중들의 환호에 비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이 정도의 군중들의 환호라면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위용 있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을 듯한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가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케 하십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준비케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당시 나귀는 바로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환호하는 군중들의 힘을 등에 업고 파워 있게 입성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호가호위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겸손과 평화의 방식을 택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말씀으로 멀리서 파워 있게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파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어떤 방식을 택하셨습니까?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질고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방식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미리 만천하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 때 종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종교학과 다닐 때 재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종교 답사를 했었습니다. 주로 신흥 종교를 답사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계룡산으로 기억되는데요. 계룡산 산자락에 위치한 곳에 위치한 있는 종교였는데요. 종교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별히 어마어마하게 큰 대문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당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진들이 모셔져 있었어요. 설명하는 분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 사진, 공자님 사진, 석가모니 사진, 마오메의 사진 등이 널려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빌고 싶은 신에게 가서 빌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빌고 싶은 신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 빌고 내일은 부처님께 빌고 모레는 마오메에게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되는 주장입니까? 이건 사입이죠.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모든 세상 신을 포용해서 종교를 하나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신도 참신이 하나라고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풍요의 신을 믿었던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진리의 속성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신이 다 신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신에게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타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방식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방식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가끔씩 기독교가 무례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무례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무례한 기독교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풀러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신 리차드 마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이것입니다. 신실한 믿음과 공손함은 양립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에요. 절대적인 믿음과 예의 바름은 양립 가능한가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양립 가능할까요? 양립 가능합니다. 어째서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배타적이지만 그 배타적 진리를 무례함이 아니라 공손함과 겸손함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무례한 기독교의 책 소개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인용입니다. 수많은 가치관들이 교차하고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거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분열된 시대에 공적인 영역에 관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신앙을 지킨다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이런 태도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정당화되고 믿음의 증거로까지 여겨져 왔다. 그러나 리차드 마오는 이런 무례함이 잘못된 하나님 이해와 잘못된 인간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한다. 신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배타적인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겸손하고 더욱 교양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인용입니다. 저는 이 주장이 성경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무례한 기독교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실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무례하게 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힘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방식대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기독교가 나름 이제 힘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의가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방식이 틀리다면, 방법이 틀리다면 복음도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바른 방법으로 배타적 진리를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을